기회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의회가 어제 약 9천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전날 합의한 경기 부양 법안은 이날 하원 표결에서 359-53, 상원 표결에서는 92-6으로 가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곧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경기 부양책은 앞서 올해 3월 통과된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이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 법안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추가 해고가 필요한 사업체에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2,840억 달러의 프로그램이 포함됐습니다. 또 실업자에게 11주 동안 주당 300달러의 수당을 지급하고 지역 학교와 대학에 820억 달러를 지원금을 지급하며 임대료 지원에 250억 달러, 아동 육아 지원에 100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각종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관리들에 대해 추가적인 비자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어제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며 종교인, 소수민족, 반체제 인사, 인권활동가, 언론인 등에 대한 탄압에 책임이 있거나 연루된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 관리들이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중국의 권위주의 통치자들은 중국인들의 표현의 자유, 종교와 신념 결사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부과한다면서 이와 같은 인권침해자들은 미국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은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제재 대상 관리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비자를 중국에 대한 무기로 악용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에 책임 있는 이들에 대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아베 전 총리가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어제 자진 출석 형식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장소가 검찰청사인지 제3의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월 정부 주관의 벚꽃 보기 행사 전날 지역구 야마구치현 인사 등을 도쿄의 호텔로 불러 만찬 행사를 열고 정치자금 관련 명세를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등 900여 명은 아베 전 총리와 행사를 주관한 후원회 대표 등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NHK 방송은 검찰이 이날 조사에서 아베 전 총리에게 관련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물었고 아베 전 총리는 혐의를 부인하며 지난달 23일에야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자택 근처에 있는 델라웨어주 뉴욕의 크리스티아나 케어에서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가운데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회사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국민들이 백신 접종이 가능할 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공개 접종을 한다면서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바이든 당선인과 시간차를 두기 위해 다음 주 접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대응팀을 총괄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앞서 18일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선거운동 기간 코로나에 감염된 뒤 회복한 바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에 백신 접종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제약회사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EU 내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어제 전문가위원회 회의를 열어 화이자 백신에 대한 조건부 판매 승인을 권고했고 이어 EU 집행위원회는 백신 보급에 대한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EMA는 화이자 백신이 95%의 효능을 증명했다면서 16세 이상 시민의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EU 27개 회원국 약 4억 5천만 명에 대한 첫 백신 접종이 오늘 27일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박경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와 관련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공포되면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둘러싸고 큰 마찰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구름 많아져 낮부터 평안도와 함경남도에 비 또는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 금지법이 미국의 대북정보 유입 노력을 저하시키는 데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BOA의 질문에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의 이 같은 논평은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을 통과시킨 한국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전 세계적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 커뮤니티와 다른 나라들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속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금지법이 오늘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 등은 마지막 남은 절차인 대통령 서명으로 이 법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이 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법안 내용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 지침을 제정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이 핵심입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 처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북한인권단체 등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와 변호사단체, 탈북민단체 등 27개 단체는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서명이 이루어지는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대북 정보 유입 자체를 불법화하겠다는 대북전단금지법은 외부 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을 절망시키고 노예로 만드는 북한 김정은의 포갑체제 수호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형환 대표입니다.
접경 지역에서 풍선을 보낸 거에 북한이 이제 그 공중에 사격을 한 것이 비례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법조계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그런 것이 있으면 북한에 항의를 하고 또 접경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조치는 별도로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이 전단을 금지한다고 해서 북한이 적대시 정책이라든지 대남 위협을 하는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고요.
논란은 미국과 영국 의회 내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면서 국제사회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미 국무부는 21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전 세계적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며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나갈 예정입니다.
통일부도 지난주 북한과 외교적 관계가 있거나 북한 문제에 관심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주한 외교단에 해당 법안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자료에서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지만 비무장지대 지역 주민들의 생명이나 안전과 같은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제3국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전달까지 규제한다는 논란을 낳고 있는 개정안 24조 3항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24조 3항은 금지행위 가운데 하나로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면서 전단 등에는 광고 선전문과 인쇄물, 보조 기억장치, 금전을 포함시켰고 살포에 대해선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시켰습니다. 통일부는 한국에서 살포된 전단이나 물품이 조류나 기류에 의해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내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이나 물품을 전달하는 건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문구 자체가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갖고 있는 만큼 통일부의 유권 해석으론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접경 지역의 안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국내에서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 같은 경우, 전단 등 살포 같은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향후 법안 시행 과정에서 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좀 더 유권 해석에 있어서 접경 지역의 안전이라고 하는 원래의 취지가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미 의회와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그러면서 미국의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미한 관계 구축 과정에서 이 법안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전문가 집단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다른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함으로 해서 한국 정부를 총체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미 관계에 있어서 당분간 부담 요인이 될 것이면 틀림없다고 봐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오래 다루어온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대체로 내년에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둘러싸고 큰 마찰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핵 대응법을 모색해야 하는 때 전단 문제가 미한 간 대화를 압도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국회가 지난주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신임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 주요 마찰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needs to focus on what to do about North Korea, how to set up the negotiations, and you know what's a realistic plan ahead. So I don't think they're going to
힐 전 차관보는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다뤄야 할 현안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의견 차이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대북 정책에 대한 논의를 압도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 문제에 대한 미북 간 논의의 초점은 인권보다는 핵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y experience would suggest that that is true. That said, however, I think the focus with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be a focus on their nuclear program.
힐 전 차관보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인권 문제를 중시하느냐는 질문에 경험상 맞다며 하지만 북한에 있어 초점은 계속해서 핵 프로그램이 될 것이며 핵 문제 해결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진전이 있을 때 인권 문제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논란은 바이든 정부 출범 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주요 마찰의 소지가 되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무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바이든 당선인이 인권 문제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면서도 북한과 합의를 맺기 위해 협상하는 데 있어서는 인권이 아닌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이 미국과 동맹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be looking to repair some of the damage that President Trump did by raising questions.
세이머 전 조정관은 따라서 대북전단금지법은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손상된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강화하려 노력할 것이고 따라서 이 법안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싸우려 들지는 않고 다만 실망감을 표현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국내 문제라며 한국을 놔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21일 VOA에 미국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 문제이고 미국의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들이 개입할 문제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헌법과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다며 미 의회에서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와 미국 지연파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도 각각 15일과 17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갈루치 전 특사는 이 문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really not a matter of free expression. I mean, nobody's saying that South Koreans can't publish what they want to publish. It's a question of
갈루치 전 특사는 한국인들이 출판하고 싶은 내용을 출판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문제가 아니라며 국경을 넘어 전단을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질문은 북한과의 관계,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VOA에 인권은 미국의 핵심 가치이며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를 언급한다고 말했습니다.
Any law that's passed by the Republic of Korea that in some ways inhibits or prevents or penalizes people from speaking about what's happening in North Korea in regards to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최근 미 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발언하는 사람들을 억제하고 막고 처벌하는 법이 한국에서 통과된다면 미국과 미국 의원들은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새 행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동일하게 기탄 없이 발언할 것이라며 이것은 핵심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따라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 관계에서 방위비 분담금만큼이나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현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맹을 비판하는 것은 관계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 취임 직후 한국 지도부가 대화를 열고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미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지적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factor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any administration inevitably will take into account as it forms its policy is congressional views.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정부를 비롯한 모든 정부는 정책을 위반할 때 의회의 의견을 감안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항의를 억누르는 조치를 취한 결과로 미 의회가 북한과의 대화에 강경한 입장을 갖게 되면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또 바이든 정부는 전통적인 외교로의 복귀, 같은 마음을 가진 나라들의 공동행동의 중요성, 민주주의 가치의 특징으로 인권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새롭게 강화된 가상화폐 관리 규정을 예고했습니다. 거래자의 신원 확인이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규정 개정안을 담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8일 공개된 이 문건에 담긴 새로운 규정은 가상화폐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 문건이 23일 연방관보에 게재되며 새로운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다음 달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고객 신원 확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현금화로 전환이 가능한 가상화폐 혹은 전자자산을 주고받는 수신자와 발신자의 이름은 물론 계좌 정보와 주소 등을 확인해 관련 기록을 금융범죄단속반에 제출하고 또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가상화폐 지갑이나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통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만 보고 의무가 생기며 가상화폐 지갑 등을 통한 거래는 3천 달러부터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번 조치를 설명하면서 북한을 몇 차례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의 의견 수렴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한 데 대해 국제 테러 자금 조달과 무기 확산, 제재 회피 그리고 국가를 넘나든 자금 세탁은 물론 마약 거래와 신분 문서 도용과 사기, 위조 상품, 악성 프로그램과 컴퓨터 해킹 등의 더 많은 악의적 행위자들이 가상화폐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문장의 주석 부분에 북한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 세계 가상화폐 업계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주요 7개국 G7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속에서 중요한 분야를 목표로 하는 악의적 행위자들의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우려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소개한 부분에서도 북한의 해킹 그룹으로 알려진 라자루스를 지목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2017년과 2018년 미국 금융기관과 라자루스와 연관된 가상화폐 지갑 사이에 만 달러 이상의 개별 거래 17건을 관측했다는 겁니다. 이어 라자루스에 대해 북한 정권을 위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세탁하는 수단으로 전환 가능 가상화폐를 훔치고 강탈하려는 노력에 관여하는 악의적 행위자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10월에도 가상화폐를 금융거래 감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정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관할권 밖에 있는 해외 거래 은행들이 거래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최소 금액을 기존 3,000달러에서 250달러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의회가 116대 정기 회기를 마치고 한 해 활동을 공식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20건은 연내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 발의된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하원의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안 등 20건의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정기회기 중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정기회기를 종료한 상원과 하원은 임시회기를 통해 합의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과 예산안을 끝으로 116대 회기를 공식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연말 막바지 안건들이 합의된 20일 의회는 역사적인 코로나 구제 법안과 연방정부 예산안을 표결에 붙일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처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ll be moving forward with historic pandemic relief and full year funding legislation for the federal government as well. And I hope we can do this as promptly as possible.
백의대는 한반도 안건 20개 중 국무부에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은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았지만 정치권의 관심이 대선과 코로나 사태에 쏠리면서 결국 최종 통과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메이지 히로노 상원 의원과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3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 의결만 남기고 있었지만 상원에선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로칸나 하원 의원이 지난해 초 발의한 한국전쟁 종전촉구 결의안은 총 52명의 의원이 서명했지만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을 넘어선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해 소관 상임위 심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될 예정입니다. 칸나 의원은 VOA에 내년 초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 이 결의안을 다시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밖에 공화당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이 지난 회기에 이어 재상정한 대북제재 강화법안인 리드 액트, 가드너 의원과 상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회 간사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미한동맹 강화법안, 상하원의 대북 인도지원 강화법안, 하원의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 등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지난 2년간의 116대 회기 중 상원과 하원에 발의된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31건으로 이 중 의결된 안건은 전체의 35%인 11건입니다. 특히 지난해 의회는 대북 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적용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원비어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망 3주기를 추모하는 상원 결의가 올해 중순 채택됐고 하원은 정기회기 종료를 한 달 앞둔 지난달 중순 두 건의 미한동맹 강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1월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는 가운데 이번에 자동 폐기된 한반도 관련 안건들이 새 의회 회기에 다시 상정돼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해외에 파견된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 시한이 만료된 지 오늘 22일로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최종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40여 개국에 불과합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북한 노동자 송환 최종 이행 보고서 제출 건수는 44개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며 모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결의 채택일로부터 2년 뒤인 2019년 12월 22일까지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올해 3월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제출 대상국, 즉 유엔 회원국 대다수가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무엇보다 실제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라들의 이행보고서 제출 실적이 저조합니다. 미국 국무부 등이 지난 2018년 북한 노동자가 있는 곳으로 지목한 29개 나라 가운데 21일 현재 절반이 조금 넘은 17개 나라만이 이행 보고서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2개 나라 가운데 탄자니아와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국가들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인 크리스토퍼 위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북한 노동자 문제가 안보리 결의 이행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이어 각국의 저조한 북한 노동자 이행 보고서 제출 현황을 지적하며 모든 회원국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그러면 북한 노동자 송환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엔 안보리가 북한 노동자를 모두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북한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을 명시한 안보리 결의는 2397호, 그중에서도 8항입니다. 이는 북한이 2017년 11월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5호를 발사한 데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2397호가 북한 노동자들을 다룬 첫 결의는 아닙니다. 앞서 2017년 8월 채택된 2371호가 북한 노동자 문제를 다룬 첫 결의인데요. 이 결의는 신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금지했습니다. 이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에서도 북한 노동자 문제가 또다시 포함됐는데요. 기존 북한 노동자들에게 발급된 노동 허가증의 갱신을 금지했습니다. 2397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안보리가 북한 노동자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재의 수위를 높인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네, 기본적으로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막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금의 유입입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여서 북한에 유입되는 외화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북한 노동자들을 통한 외화가 불법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주요 자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북한이 약 10만 명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통해서 연간 약 5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6년 석탄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12억 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인데요. 규모로 볼 때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40여 나라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어떤 나라가 제출했나요?
네, 대표적인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인데요. 약 3만 명의 노동자 가운데 1,000명가량을 제외한 노동자를 모두 돌려보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카타르가 약 2,500명, 쿠웨이트가 약 900명, 아랍에미리트가 약 820명을 돌려보냈다고 보고했는데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합산하면 송환된 해외 북한 노동자는 약 3만 명가량입니다.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해서 현재의 코로나 상황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네,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북한이 올해 1월부터 국경을 전면 봉쇄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약 1,000명의 북한 노동자가 남아있다고 밝힌 러시아는 코로나 상황으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송환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의 언론 매체는 지난 10월 북중 무역 관계자를 인용해서 국경 봉쇄로 중국에서 송환되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수가 수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에는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최대 약 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 노동자 송환 중간 그리고 최종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의 노동자가 송환됐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제재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 외에 다른 문제점도 있나요?
네, 송환 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한 노동자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입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 패널은 앞서 지난 9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 단둥 의류공장 등에서 수백 명의 북한 노동자 채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제사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중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알렉스 웡 대북특별부대표는 이달 초 공개 발언에서 중국이 아직도 북한 노동자 송환을 완료하지 않았다며 최소 2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인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에서의 각국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중국의 입장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아울러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엔 등의 제재로 인한 피해를 북한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까지 핵실험 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북한이 취한 비핵화 조치로 보고 안보리가 제재를 되돌리는 가역 조항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올해 북한의 식량 작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5.2% 감소한 440만 톤으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쌀 수확량이 9.8%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북한에서 생산된 식량 작물은 모두 440만 톤으로 전년에 464만 톤에 비해 24만 톤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농림축산식품부사나 농촌진흥청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추정치는 전년 대비 5.2% 감소한 것으로 작물별 생산량은 쌀이 202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옥수수가 151만 톤, 감자와 고구마가 54만 톤, 보리와 콩, 기타 잡곡이 각각 16%와 17%를 차지했습니다. 생산량이 가장 크게 줄어든 것도 쌀로 전년도에 비해 22만 톤, 9.8%가 감소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은 올해 한반도를 잇따라 강타한 폭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를 생산량 감소의 주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관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마다 북한 곡물 생산의 변수가 되는 자연재해 발생 시기가 쌀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일사량이 적은 데다가 벼가 잘 여물어야 하는 8월에 이딴 태풍과 장마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식량 부족량도 크게 증가했다고 김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또 올해 북한의 감자와 고구마 생산이 전년 대비 3만 톤, 5.3%, 옥수수는 0.7%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보리류는 6.7% 증가했는데 가을에 파종 작업을 하고 겨울철 날씨가 대체로 온난해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콩류는 지난해 대비 1만 톤, 7.1% 증가했는데 이는 재배 기간 내 충분한 강우량이 토양 수분 공급을 원활히 했기 때문으로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 농무부도 올해 북한의 쌀 수확량을 136만 톤으로 전망하며 지난 1994년 이후 최저 규모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미 농무부의 추정치는 지난해 쌀 작황 137만 8천 톤과 비교하면 18,000 톤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장기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맞물려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와 잇따른 자연재해 등 삼중고에 직면한 북한의 올해 식량 사정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는 북한의 식량 안보가 겨울철에 접어들면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두 기구는 지난달 발표한 긴급식량 불안정 조기경보 분석 공동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초 국경을 전면 봉쇄하면서 모종과 농산물 비료, 농자재, 농기계 연료 등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년보다 과도한 강우량과 홍수, 태풍 등 불규칙한 자연재해에 따른 식량 불안이 북한 주민들에게 만연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곡물 피해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농경지스키가 농작물 발육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WFP와 FAO는 지난 8월과 9월 사이 태풍과 홍수로 인해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의 토양 수분량이 지난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 권태진 원장은 올해 북한 곡물 생산량 감소는 예측된 것이라며 농자재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농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거하고 특히 8월달에 큰 비가 와서 이제 자연재해를 받았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더 꼽으라고 하면은 유엔 제재가 특히
하지만 권태진 원장은 올해 북한에 닥친 자연재해 등 여러 도전을 감안할 때 식량 생산 감소량은 예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등 우방국에 비공식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6월과 8월 사이 북한에 옥수수 등 곡물 60만 톤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식량 지원 외에도 북한에 55만 톤의 비료를 지원해 곡물 생산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한다고 권 원장은 밝혔습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연평균 식량 규모는 55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FAO는 이달 초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전 세계 45개 나라에 포함시켰습니다. VOA 뉴스 안소입니다.
일본 정부가 역내 역대 최대 규모의 내회계연도 방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주와 사이버 외에 적성국 기지 공격을 염두에 둔 투자를 대폭 늘린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전통적 방위셈법의 변화가 반영됐다고 분석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1일 확정한 2021년 회계연도 방위비 예산안은 5조 3,400억 엔, 미화 약 517억 달러에 이릅니다. 올해보다 약 1.1% 증가한 수치로 최종 확정될 경우 9년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일본 방위성은 예산안 자료 서문에 자원 배분의 최우선 고려 사안으로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능력을 확보해 영역 횡단 작전의 일환으로 다른 기존 역량들과 일체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중과 해상 영역의 능력, 적성국의 공격 범위 밖에서 투사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방위 능력, 종합미사일 방위 능력, 기동 전개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지칭한 영역 횡단 작전은 현재 미 합동군이 추진하고 있는 다영역 작전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기존의 하늘, 땅, 바다, 사이버, 우주로 분리해서 담당했던 작전 영역에 대해 각 군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면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종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방위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의 통합을 전 분야에 걸쳐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주상황감시능력 SSA 강화에 1억 900만여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극초음속 미사일 탐지 위성 개발에 1,16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위성 사이버 부대를 새로 편성하는 사업에 2억 9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전자전에 대응할 항공기 개발도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미사일 개발의 경우 육상자위대가 운용하고 있는 12식 지대함 유도탄 사정거리를 연장해 상대의 공격 범위 밖에서 사격할 수 있는 이른바 스탠드오프 미사일 개량 사업으로 3억 2,417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1일 VOA에 일본의 사이버, 우주 등의 투자와 스탠드오프 미사일 개발 움직임은 모두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며 미군의 다영역 작전 개념과 유사하게 공격과 방어 역량의 통합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se things are all interrelated. In the end, if your missile defense was perfect, you wouldn't need an offensive capability.
사이버와 우주 역량 확보의 경우 미국이 북한 등을 상대로 표적 정보 타악을 통한 원점 타격 역량 증진 노력과 사이버 공격을 통한 지휘 통제 무력화 등의 공격 선택지를 고려하는 공수 통합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최근 일본이 지상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철회하고 공격 역량 강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사전 예고한 점에 비춰볼 때 스탠드 오프 미사일 관련 예산도 이 같은 셈법이 반영됐다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일본 방위성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이지스 어쇼어 도입 철회 배경으로 북한과 중국의 진화하는 위협이 작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카하시 스기오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 정책 시뮬레이션 실장은 지난해 회피 기동이 가능한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의 출현이 결정적이었다며 향후 북한이 사거리를 늘리는 실험을 동반할 경우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일본 열도 방위에만 집중해왔던 전수 방위 정책에 벗어나려는 이 같은 시도에 대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일본에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North Korea forcing them. North Korea's made choices where they are going to try to undermine Japanese defense, U.S. extended deterrence, and so forth. They're not giving Japan much of a choice.
적 기지 공격은 미국이 강요한 것이 아닌 일본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원인이며 일본 자체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이 같은 공격 역량 확보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 공군대학이 간행하는 인도태평양 문제 전월 최신판에는 일본의 이지스 어쇼 도입 철회 결정이 보통 국가를 추진하기 위한 셈법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실렸습니다. 미군 현역 시절 미사일 방어 설계 등의 임무를 수행한 마이클 운베하운 아카마르 연구소 대표는 크리스천 데커 연구원과 공동으로 작성한 기고문에서 일본 내 팽배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무용론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주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군이 선보인 고각도 발사 능력과 동시다발적 투사교리를 근거로 들고 있다며 그러나 그런 역량을 보유한 미사일 수량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부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스파이 7 레이더와 신형 SM-3 블록2 알파의 장착을 통해 북한 미사일의 고각 발사에 대한 취약성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well to the New York Island. Yeah.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살고 있는 윌리엄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40대 탈북 남성 윌리엄 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정착한 지 2년. 윌리엄 씨는 주 5일 동안 일하고 난 후 쌓인 피로를 지인들과 함께 풀 때가 많습니다. 이날도 시애틀에서 북쪽으로 200km쯤 떨어진 곳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아, 시애틀에서 4시간 운전해서요. 이게 캐나다 국경까지 왔어요. 이제 버트를 타고 이제 낚시하러 들어갈 겁니다. 낚시하러 들어가서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신선하고 맛 좋은 생선도 잡고
첫 번째 낚시에서 잡은 고기입니다. 너무 맛있는 색감이 많아요.
눈 덮인 산길을 오를 때도 있습니다.
야, 아까 올 때보다 눈이 더 쏟아졌고요. 시애틀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차 타고 2시간 올라와서 높은 산에서 송이를 땄는데
이렇게 바다로 산으로 나서는 길에서 윌리엄 씨는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을 바라보며 높은 산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을 그려보곤 합니다. 열심히 일할 나이 30대에는 세상을 배웠고 올해로 41살이 된 윌리엄 씨는 배운 만큼 아는 만큼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윌리엄 씨는 앞으로 15년, 2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첫 번째, 탈북자들이 솔직히 중국을 통해서 한국 그 다음에 이 전 세계로 뻗어간 탈북자들은 몇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고 진짜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도움이 있어서. 그런데 중국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 북한을 빠져나와서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사람이 더 많고요. 잡혀가는 사람이 더 많고요.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교화소에서 시체가 될 뻔했던 꽃제비가 탈북해 중국을 거쳐 캄보디아에 이르는 동안 누구의 제대로 된 도움도 받아보지 못했던 윌리엄 씨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돕고 힘이 되려면 스스로 제대로 서야 하고 손에 쥔 것이 있어야 베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크고 더 큰 기업을 할 겁니다. 솔직히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미국에 도착해서부터 여기 가스테이션 그로서리 하는 거를 제일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비즈니스를 너무 하고 싶었고요. 미국 땅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는 그런 가게들에 딜리버리하는 회사지만은 저는 그런 가게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것도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여기 인도 분들이나 한국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 30개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큰 가게를 주유소를 그렇게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저를 먼저 도와주고 지원해 주시던 장로님 본사님 부부가 그런 가스테이션 주유소를 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말한 만큼 윌리엄 씨는 땀을 흘렸고 노동의 정직함을 이 땅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낯선 땅 미국에서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의 얘기를 꺼내놓는 윌리엄 김 씨.
뉴저지 체리 힐이라는데 누이 분이 계십니다. 집사님. 근데 그 집사님은 혼자서 따님 둘을 키우면서 내가 미국에 와서 자리를 정착하고 사는 게 힘들까 봐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요. 내가 영어 안 돼서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할 때도 정말 어디 갈 때마다 따라다니시면서 자기 일을 미루시고 일을 못하시면서도 그렇게 힘들게 혼자서 딸을 두 분을 키우면서 나를 정말 동생같이 아프면 아플세라 힘들면 힘들세라 명절이면 집으로 데려가고 정말 아직까지도 잊지 못한 누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진짜 제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누나 사랑하고 싶고 고맙고 죽어도 죽어도 내가 못난 거 뻔히 알면서도 나에게 힘을 줬어요. 너는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고 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 죽이지 않고 목숨 줄 연결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는 하나님이 다 계시라고. 절대로 나쁜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도움을 줬고 정신적으로도 의지할 수 있었던 가족 같은 사람. 상처가 많았던 탈북 남성을 동생처럼 여기고 힘을 실어준 사람. 미동부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기독교인 여성 그레이스 씨였는데요. 취재진은 그레이스 씨에게 연락을 취해받고 윌리엄 씨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미국 이민 생활 속에서 조금 처음으로 같은 얼굴을 가졌지만 탈북민이라는 그런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저에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 북한이라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만났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레이스 씨에게 윌리엄 씨는 북한 난민이었고 이민자로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이상 어린데 삶의 그런 어떤 여정에 참 고난이 많구나 생각하지 못한 그 어디 책에서나 읽어봤던 이야기를 그 삶을 가진 한 사람이 이렇게 저희 앞에 왔을 때 또 그 간증이 굉장히 특별했고요. 또 그러면서 같은 이민자로 또 미국에서 정착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레이스 씨는 윌리엄 씨를 아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냥 저는 동생이 없거든요. 저는 막내인데 그 아이가 이렇게 다가왔을 때 동생 같았어요. 그냥 동생같이 느껴졌고 그다음에 저는 양 부모님의 밑에서 자랐지만 그 고아로서 또 떠돌이로서 또 때로는 거지처럼 이민자로 살면서 또 다른 그 세계 속에서 어떤 특별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쫓기는 자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조금 돕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그냥 조금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동안이거든요. 나이에 비해서 그래갖고 네. 그냥 진짜 막내 동생이면 있으면 저런 동생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동생으로 불렀고 그 아이도 저를 노이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힘든 시간을 걸어가는 동생 같은 윌리엄 씨를 보면서 그레이스 씨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그리고 삶의 어려운 고비에서 손을 잡아준 사람. 한두 번 동정심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10여 년 세월을 지켜봐준 고마운 누입니다. 윌리엄 씨 역시 자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넨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꽃제비 소년이 청년이 되어 미국이란 나라에 왔을 때 자유를 얻고 기회를 얻었을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떤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땅에 정확히 발을 붙이고 살겠다고 왔으면은 첫 번째 처음 온 사람한테 노 목표를 위해서 뛰라고 하기 전에 우선 그 사람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형제가 되고 싶습니다. 힘들다고 울고 싶다고 그러면 반등 두드려주면서 우리 옛날에 울고 싶었던 얘기들 같이 하면서 같이 울 겁니다. 열심히 사느라고 그러면 누구한테나 기회가 있다. 이거 한 가지만 배워주고 싶습니다.
내가 선 이곳에서 열심히 살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윌리엄 씨는 믿고 있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아가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윌리엄 김 씨의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는 유타주에 거주하는 30대 탈북 남성 제이크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89년 12월 22일 24년간 루마니아를 철권 통치해온 니콜라의 차우셰스쿠 공산정권이 붕괴됩니다. 1965년 루마니아 공산당 서기장에 오른 차우셰스쿠는 족벌지배와 개인 숭배 정책으로 24년 동안 루마니아를 장악해왔습니다. 또 비밀경찰을 이용해 반대파를 탄압하는 등 루마니아 국민들을 공포로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1980년 후반 동구권에 민주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이는 루마니아에까지 퍼졌고 루마니아 국민들도 민주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동구권을 휩쓴 공산주의 몰락의 도미노 물결이 루마니아의 독재 장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에 차우셰스쿠 정권은 민주화 시위 군중을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하지만 군부가 시위대와 합류해 공산당 중앙본부를 장악하자 해외로 도주하려다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1989년 12월 22일 24년간 유지되어 오던 차우셰스쿠 정권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차우셰스쿠는 부인 엘레나와 함께 루마니아 국민 6만 명 이상을 희생시키고 경제를 파탄에 빠뜨린 죄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1823년 12월 22일 세계적인 곤충학자 장 앙리 파브르가 프랑스 남부 한 시골 농가에서 태어납니다. 곤충기의 저자이자 과학자로서는 드물게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파브르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동식물 연구자 중 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파브르는 어렸을 적부터 곤충을 좋아해 곤충을 관찰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후 사범학교를 졸업해 교사로 활동하던 파브르는 31살 때 우연히 곤충학과 관련된 한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 전 일생을 곤충 연구에 바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파브르는 32살 때 노래귀벌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이어 박물관장으로 일하면서 곤충 연구에 더욱더 깊이 전념하게 됩니다. 파브르는 56세 곤충기를 쓰기 시작해서 약 30년이 지난 후 곤충기 10권을 완성하게 됩니다. 곤충들의 생태와 습성을 관찰해 기록한 명작 곤충기의 발표를 계기로 파브르는 세계적 곤충학자로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